같이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0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 요한복음 4장 20절을 우리 한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아멘. 읽은 본문을 가지고 오늘은 이제 중간기 400년에 대한 역사를 여러분하고 좀 나눌까 합니다. 제목은 침묵기에도 하나님은 일하신다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방금 읽었던 요한복음 4장 20절의 배경이 사실 중간기에 일어난 일이에요. 구약 성경은 말라기로 끝이 나죠. 그리고 이제 신약 성경은 마태복음으로 시작됩니다. 사실 뭐한 장밖에 되지는 않지만 이 시간의 간극이 한 400년 정도가 됩니다. 아, 제 강의안을 만들어 왔습니다. 강의안 혹시 없으신 분들은 있고요. 우리 줌에 들어오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제가 올려놓았고요. 그리고 우리 방송실에서 채팅방에 강의안을 올려주실 겁니다. 그래서 그거 참조하시면 되겠어요. 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말라기로 끝이 나고, 신약 성경은 이제 마태복음으로 끝이 나죠. 그리고 이제 구약 성경은 바사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고레스의 칙령으로 이렇게 끝이 나게 되고, 이제 신약 성경은 로마로 시작하게 되죠. 이제 그 시간의 간격이 한 400년 정도가 된다는 거죠. 흔히 이 시기를 뭐 침묵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뭐 하나님께서 특별한 말씀을 하신 것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뭐 선지자의 어떤 글과 말들도 이렇게 잘 남아 있지 않고 해서 뭐 침묵기 또는 이제 암흑기라고 이제 우리가 이제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 시간들을 우리가 좀잘 이해하고 공부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실 어성경에서도 이 부분을 다루고 있는 줄 알고 또 저희들 가운데서도 이제 어성경을 통해서 이 중간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배우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한번 들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겠고 좀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좀 같이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설교라기보다는 조금 더 강의에 가까운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중간 시대에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좀잘 살펴야 이제 신약을 읽으면서 갑자기 뭐 바리새인이니 뭐 사두개니 아니면 뭐 우리 방금 읽었던 이제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성전이 두 개였거든요. 그리심 산에 하나, 예루살렘에 하나. 그러니까 이런 배경들. 그리고 저 요한복음 10장에 가면 수전절이 나옵니다. 수전절. 그러니까 수전절도 사실은 이 시기에 일어난 어떤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중간기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잘 모르면 사실 신약 성경을 읽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고 왜 갑자기 예수님은 계속해서 바리새인들이랑 싸우는 것인가? 뭐 이런 질문들을 사실 우리가 하게 되죠. 그래서 조금 역사를 우리가 공부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이 시기를 침묵기 또는 암흑기라고 흔히 부르는데 정말로 그런가? 정말로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뭐 봐도 못본 척, 뭐 들어도 못 들은 척, 그냥 눈 가리고 계신가 했을 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때로는 침묵해 계신 것 같지만 우리 인간이 느끼기에 하나님이 아무런 일도 하시지 않는 것 같다라고 여겨질 때 있으나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일하고 계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400년 기간에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고 계셨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이 400년 기간 동안에 여러 제국들, 나라들이 흥망성쇠를 거치게 되죠. 그런데 이 흥망성쇠를 거친 이 나라들이 사실은 다니엘서 2장에서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서 미리 예언된 것이다라는 것이 많은 복음주의 학자들의 의견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지 않습니까? 이제 이 다니엘 2장에서 이제 꿈을 꾸는데 한 신상이 서 있는 꿈을 꿔요. 여러분 보시면 이제 머리는 이제 금, 순금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가슴과 팔은 은으로 그리고 배와 넓적다리는 이제 노수로 그리고 다리는 이제 철로 되어 있고 발은 진흙과 철이 이렇게 섞여 있는 그런 이제 꿈을 꾸게 되고 이제 다니엘이 이 꿈을 이제 해석해 내죠. 그런데 이 각각의 금, 은, 노, 철들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제 머리는 바벨론, 그리고 은은 이제 바사, 페르시아, 그리고 노스는 헬라, 그리스, 그리고 철은 이제 로마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발은 이제 로마 제국 이후에 일어난 이제 여러 열강들을 말하는 것인데 핵심은 이겁니다. 이러한 나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사실은 다니엘서 2장 44절과 45절을 보시면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구약성경 다니엘서 다니엘서 2장 44절 45절 1234페이지입니다. 1234페이지 1234페이지에 다니엘 2장 44절과 45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꿈이 신상의 꿈을 꾸었는데 이것이 뭘 의미하는가? 이제 옛날 성경에서는 뜨인 돌이라고 했는데요. 손대지 아니한 한 돌이 날라와서, 그러니까 손대지 아니한 돌이라는 것은 인간이 이렇게 쪼지 않은, 뭐 정이나 이런 걸로 쪼지 않은 그 자연석 그대로의 돌이 날라와서 그 신상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열강들이 일어났는데, 여기 보시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나님이 이 뜨인 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모든 제국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라는 것이 이 다니엘서의 이 신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400년의 기간 동안 여러 제국들이 일어났는데 아 이 제국들이 일어났고 뭐 망했다 이게 핵심이 아니라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영원한 나라를 영원하지 않는 나라를 무너뜨리시고 영원한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을 이 중간기 400년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이제 다음 주까지 한 2주에 걸쳐 가지고 이 중간기 역사를 여러분하고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결론은 다 냈습니다. 결론은 다 냈어요. 하나님은 중간기에도 일하신다. 그리고 예비하시고 준비하신다. 깜깜한 것 같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사실 우리의 삶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삶도 아까 전에 우리 변성 교사님이랑 저랑 이렇게 밥을 먹다가 참 변성 교사님 하신 말씀이 야, 우리의 삶도 중간기인 것 같다. 중간기인 것 같다. 깜깜하고 보이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하고 계신 건지 그렇게 의심될 때도 있고 또 이 세상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건가? 악이 너무 횡행한 건 아닌가? 라고 생각할 때 많으나 이 뜨인 돌을 생각하는 거죠. 손을 대지 않은 돌이 날아와서 그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고 영원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데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줄을 여러분 확신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강의안은 이제 로마까지 제가 준비를 해왔는데요.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는 데까지 하고 또 다음 주에 이어서 하고 이제 헤롯까지 우리가 조금 봐야 되거든요. 헤롯까지 보고 그리고 이제 유대교의 여러 분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뭐 에세네파, 바리새파, 그리고 뭐 열심당, 그리고 사두계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거는 이제 다음 주에 이어서 조금 이렇게 정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신약 성경을 이해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을 하지요. 이제 그 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여러분 먼저 이제 멸망을 합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하는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을 때는 남유다 백성들이 야 이거 당연한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당연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사무엘하 7장이 다윗 언약인데 그 다윗 언약에 근거하면 이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로부터 도망친 남유다로부터 떨어진 이 나쁜 나라 나쁜 족속인 것이죠. 그래서 이 반역 세력이에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이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을 때는 충격이 어마어마했던 것이죠. 다윗의 왕국으로 이제 영원 무궁하겠지라고 생각했던 이 유다의 멸망 그리고 이 바벨론 포로의 경험은 하나님의 존재와 그의 능력에 대한 심각한 어떤 신학적인 질문들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한 나라와 한 나라의 전쟁은 단순히 뭐 힘과 힘의 대결, 뭐 군사와 군사의 대결, 뭐 어떤 전략과 전략의 대결이 아니라 한 민족을 보호하고 있는 그 민족신과 또 다른 민족을 보호하고 있는 민족신의 싸움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바벨론의 싸움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군사력과 바벨론의 군사력의 싸움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믿고 있는 야훼 하나님과 바벨론이 믿고 있는 이 마르둑과의 싸움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야훼가 하나님이 마르둑에게 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고백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은 만유의 주이신데 이런 고백들을 늘 했는데 웬걸요? 마르둑에게 패하고 나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아? 하나님이 정말 왕중의 왕이 맞아? 하나님이 정말 만왕의 왕이신 것이 맞아? 라는 어떤 신학적인 질문들을 이들이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민 가운데서 깨닫게 된 것이 뭐냐면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르둑과의 싸움에서도 지고 이 이방 땅 바벨론에 끌려왔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라는 어떤 깨달음들을 그 이방 땅에서 이들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다시 깨닫게 된 것이 뭐냐면 언약이라는 개념이에요. 언약.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시내 산에서 언약을 맺잖아요. 그런데 그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자 여기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이제 20장부터 시작하는 어떤 시내산 언약의 핵심적인 내용이거든요. 나는 너희들을 돌보겠다. 너희들은 나의 말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이 이제 시내산 언약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신명기를 보면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듣고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복받아.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그리고 네게 명령하는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저주받아. 라는 것이 이제 신명기 신학이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바벨론에서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심판을 받고 있구나. 심판을 받고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순종하면 복받고 순종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데 우리가 지금 심판을 받고 있다라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이 유효하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어. 하나님은 지셨어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것이 문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언약에 근거했을 때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순종하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바벨론 포로지에서 이들이 뭘 했냐? 하나님의 말씀을 수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강의안 보시면 이 질문에 대한 하나의 응답으로 나온 것이 이제 유대교이고 회당 예배와 모세 오경 연구가 강조되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정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꼴을 당했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뭐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모으고 수집하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뜻이 모세오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유대교 안에서 이제 이 바벨론 땅에서 회당이 생겨나요. 왜 그렇겠습니까? 사실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성전을 잃어버렸잖아요. 이제 더 이상 성전이 있는 땅에서 이들이 살지 않아요. 그러니 그들이 지금 살고 있는 바벨론 땅에서 말씀을 배우고 읽고 수집하고 연구하기 위한 장소인 회당이 자연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에는 포로로 끌려오기 전에는 제사 중심이었다면 이제부터는 말씀 중심, 장소로 따지면 성전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회당 중심의 종교로 이제 전환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 회당이라는 것이 굉장히 사실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중에 이제 이들이 본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계속해서 남아 있게 되고 이들이 유럽이나 이제 아시아 지역으로 흩어지면서도 이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이 회당을 세운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세계를 다니면서 전도할 때 어디를 찾아갑니까?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가?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 건가? 사실은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복음이 전파되기 위한 여호와 이레 준비 작업을 계속해서 하고 계신 거죠. 이 사람들의 눈에는 그저 그냥 회당 하나 세운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나중에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장소로 바뀌어집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3차에 걸쳐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죠. 주전 605년에 다니엘과 세 친구, 그리고 597년에 여호야긴과 에스겔, 그리고 586년에 이제 완전히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서 이제 시드기야가 이렇게 끌려가게 됩니다. 이 바벨론을, 이것이 이제 회당이에요. 이게 가보나움에 있는 회당이고, 이제 이것이 회당의 전체적인 모습입니다. 여기 가운데 보시면, 이제 독서대, 오경을, 토라를 낭독하는. 그러니까 전에는 제사 중심의 공동체였다면, 이제는 말씀 중심의 공동체로 이제 변하게 되는 것이죠. 이 바벨론을 무찌르는 나라가 페르시아이죠. 페르시아.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의 꿈에 따르면 이제 은혜에 해당되는 나라가 이제 페르시아입니다. 주전 539년부터 331년까지 이스라엘을 통치해요. 그런데 이 페르시아의 왕인 고레스는 바벨론처럼 이 이스라엘 땅을 직접 통치하지 않고 간접 통치합니다. 그러니까 직접 통치했다라는 말은 이제 총독을 파견하는 것인데요. 직접 통치하지 않고 대신에 친 페르시아 인물을 그 땅에 세워서 간접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부각되는 인물이랄까요? 이때부터 중요하게 신분이 어떤 힘을 얻게 되는 어떤 부류가 이제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이제 페르시아나 아니면 헬라 그리고 식민 지배 기간 동안에 이 제사장의 권한이 엄청나게 강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스라엘은 이제 성정 중심의 제사장적 신정 국가 체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기 전까지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사람은 왕이잖아요. 왕. 그런데 이제는 정치적인 지도자인 왕이 없고 이제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람이 어떤 구심적인 역할을 하는 부류가 이제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신정국가로 이제부터는 바뀌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엄청난 기득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꿔 얘기하면 이 제사장들은요, 이스라엘이 이방 식민 지배를 받는 것이 싫을까요? 좋을까요? 별로 싫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달라지는 것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그 이스라엘 땅을, 가나안 땅을 다스리게 되고, 그리고 그들에게 엄청난 힘을 줄 뿐만 아니라 종교와 문화까지 다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그저 세금만 잘 바치면 아무런 문제나 어려움들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계속 할 수만 있다면, 유대교의 정체성을 지킬 수만 있다면 이 식민 지배를 받는 것이 별로 뭐 아쉬울 것이 없는 때가 이제 이 페르시아 때입니다. 페르시아 때 3차에 걸쳐서 이렇게 귀환하게 되죠. 538년에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그리고 458년에 에스라가, 그리고 445년에 느헤미야가 돌아오게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페르시아 때는 식민지 국가의 종교와 문화를 인정하는 정책을 펴요. 이스라엘을 굉장히 우대하지 않습니까?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돌아가라 했을 때 그냥 돌아가라 했던 것이 아니라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손에 모든 것을 다 줘서 돌려보내잖아요. 그 이유가 뭔가, 고레스가 겁나 마음이 착해서 그랬을까요?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일종의 변방방화 정책입니다. 변방방화 정책. 여러분 보시면 이 페르시아 땅이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굉장히 넓은데 이것이 이제 페르시아가 최고로 넓어졌을 때의 어떤 국경선을 그린 건데요. 페르시아에 대항할 수 있는 가장 큰 라이벌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이제 애굽이에요. 이집트입니다. 그런데 이 애굽이죠. 이집트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 변방이 어디예요? 이제 이스라엘인 거예요. 페르시아 본국에서 이 애굽과 이스라엘까지는 굉장히 멉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이스라엘 가나안이 애굽과 편을 먹는다면 그 변방이 와르르 무너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가 변방 강화 정책을 통해서 맨 끝에 있는,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땅 끝인 이 이스라엘을 잘 대우해서 애굽과 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지 못하도록, 그래서 국경이 무너지지 않도록 한 것이 이 변방 강화 정책이에요. 굉장히 잘해줍니다. 뭐 돌아갈 때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줘서 보내고 세금만 잘 내면 우리가 너 절대 간섭하지 않아. 거기도 제사도 드리고 뭐 문화생활도 하고 종교도 지키고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우리 전혀 신경 쓰지 않을게 라고 했던 것이 이제 페르시아의 정책이에요. 그래서 뭐 다윗의 후손이 다스리건 아니면 뭐 이방인이 다스리건 전혀 중요한 게 아니죠. 이때에 이제 주전 516년과 515년 사이에 이 페르시아의 도움에 의해서 성전이 재건되죠. 이것을 이제 우리가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흔히 제2성전이라고 우리가 부르기도 하죠. 제1성전이 이제 솔로몬 성전이고 제2성전이 이제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그리고 제3성전이 헤롯 성전인데 이 스룹바벨 성전을 증축한 것이 헤롯 성전이에요. 이 헤롯 성전이 이제 주전 한 20년, BC 한 20년부터 짓기 시작해가지고 83년 동안 짓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는가 해서 뭐 우리가 흔히 00년, 뭐 이렇게 0년, AD와 BC를 나누는 것이 이제 0이다 뭐 이렇게 아는데, 근데 사실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때가 이제 주전 한 4세기, BC 4년 정도로 이제 해석하는 것이 이제 이 헤롯 성전의 어떤 건축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제 스룹바벨 성전이 재건되는 동안에 이 전통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에 계속해서 갈등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하려고 할 때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야, 우리도 하나님 있는 사람이야. 우리도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우리 같이 성전을 짓자. 이렇게 하는데 이 전통 유대인들이, 너희는 혼혈인이잖아. 우리랑 같이 할 수 없어. 라고 하면서 그들을 성전에 짓는데 동참시켜주지 않아요.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이 그리심 산에다가 자기들의 성전을 짓습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요한복음 4장 20절의 배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주전 400년 이후부터는 예루살렘의 성전 하나, 수르바벨 성전, 그리고 그리심, 사마리아에도 성전이 하나 있게 돼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이 야 어디서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이 열납하시는 예배냐 가지고 계속해서 싸우는 거예요. 유대는 예루살렘에서 드려야지, 사마리아는 그리심산에서 드려야지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싸우고, 이제 요한복음 4장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진짜 예배라고 하는데 어떻게 예배 드려야 합니까? 여인이 질문했을 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어디에서 드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마음, 어떤 태도, 어떤 자세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가가 더 중요하다.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두 곳에 성전이 세워지게 됩니다. 이때에 이제 디아스포라가 등장합니다. 디아스포라. 디아스포라는 본국으로 귀환하지 않고 바벨론에 그냥 남아있던 자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원하는 자들은 다 돌아가라 라고 했을 때, 이 자신들이 원래 살았던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지 않고 여전히 그 땅에 남아서 이방 땅에 살게 된 사람들이 디아스포라예요. 3차에 걸쳐서 귀환을 했는데 약 5만 명 정도가 귀환합니다. 그런데 돌아온 사람이 많을까요? 남아있는 사람이 많을까요? 남아있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여러분, 왜 돌아오지 않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돌아온다라고 했을 때 수레에 실을 수 있는 것이 그들의 전 재산인 거예요. 뭐 지금처럼 뭐 은행에다가 맡겨가지고 뭐 프랑스에 가서도 돈을 찾고 이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수레에 다 실을 수 있는 것이 내 재산이에요. 그게 다예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온다? 내가 그동안 어떤 그 땅에서 기반을 잡고 그 땅에서 쌓아 올린 모든 기득권을 다 포기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포로라고 하니까는 야 이들이 노예처럼 살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들은 니프르라는 곳에서 살았거든요. 자유로이 살 수 있었어요. 그러니 굳이 우리가 뭐 돌아갈 필요 있겠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너무 멀어요. 사실 보시면 여기 이제 니프르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는데 이 예루살렘까지 한 1200km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걸어오는 거예요. 걸어서. 뭐 지금처럼 비행기를 타고 차를 타고가 아니고 걸어서 수레 끌고 손잡고 아이들 손잡고 이렇게 돌아와야 되는데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여기 에스라 7장 9절을 보시면 첫째 달 초하루에 길을 떠났고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 이르러, 그러니까 4개월이 걸립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서 4개월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 하나님의 은혜로 4개월밖에 안 걸렸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실 돌아간다는 글이 정말 막막하죠.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가 모르는 거죠. 죽을 수도 있고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굶어 죽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는데 그저 그냥 칙령 하나로 돌아간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올 때 어떤 사람들이 끌려왔나요? 왕족, 귀족, 그리고 어떤 기술을 가진 똑똑한 사람들이 끌려왔어요. 그런데 끌려올 때 바벨론이 어떻게 하냐면 그들이 살았던 땅, 원래 살았던 땅을 다른 사람들한테 다 나누어 줍니다. 그러니까 땅 뺏기고 바벨론으로 끌려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던 자들이 이들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살고 있었던 땅을 다시 토해내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 이들이 돌아와도 별로 환대를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정말로 이 악물고 돌아온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조상들의 실패를 반복하지 말자라고 정말 이 악물고 결단하고 그 수개월 동안 걷고 걸어서 돌아온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러한 결단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냥 되는 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 아니고 좀 이 악물고 좀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좀 우리의 실패를 다시 반복하지 않으려는 늘 죄를 먹고 마시는데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지 아니했다 이렇게 책망하는 것처럼 정말 우리가 이 악물고 믿음을 지켜내고 이 악물고 좀 하나님만 섬겨가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바벨론 포로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제 페르시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신학적 사고의 대전환이에요. 이게 뭐냐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만 계신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26장 19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독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재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이제 중요합니다. 너는 가서 그러니까 어디를 갈까요? 가나안 땅을 벗어나서 다른 신을 섬기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실은 고백은 하나님은 만왕의 만주의 이 땅의 왕이세요. 온 세계 열방의 왕이세요라고 고백은 하는데 실제도 그들이 정말로 믿고 있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의 왕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벗어나면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게 다윗의 말인데 다윗이 사울에게 얘기하기를 사람들이 나를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면 다른 신들을 섬기겠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겠다라고 하는데 그 말 들으면 안 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 기억하십니까? 요나 여러분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가잖아요. 왜 굳이 다시스일까요? 그 땅이 그냥 남아 있어도 되잖아요. 아니 하나님 나 안 들을래요 해도 괜찮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그 자기가 살고 있던 그 가나안 땅을 떠나려고 하는가? 자신이 살고 있는 그 땅에만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고백은 그렇지 않은데 실제적으로 그들이 살았던 삶을 보면 하나님은 내가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의 신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 1장에서 놀라운 일이 발생하죠. 에스겔 1장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푸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요. 사실 이거는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계신다고 했는데 그래서 바벨론 땅에 끌려와서 우리 이전에 죽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이렇게 생각해서 다시 언약을 회복하자고 해서 시작된 것이 회당이고 그것을 수집하는 사람들 서기관들이 생겨났는데 페르시아 때 에스겔에게 그 그발 강가에서 그 1200km나 떨어진 그 땅에서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죠. 아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는구나. 가나안 땅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도 계시는구나. 사실 이게 창세기 26장의 베델 신학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8장 16절을 보시면 야곱이 잠을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 원래는 뭐예요? 야곱은 내가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만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어요. 내가 살고 있는 그 동네, 내가 살고 있는 그 지역, 내가 살고 있는 그 마을, 내가 살고 있는 집에만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는데 여기도 하나님이 계셨구나. 이것이 그 페르시아 땅에서 회복이 일어나는 거죠.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서나 계세요. 전주 제자의 교회에도 계시고요. 저 옆에 있는 다른 교회에도 계십니다. 교회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집에도 하나님은 계세요. 우리 집에만 계신 것 아니고 우리의 직장에도 하나님은 계시죠. 우리의 직장에만 하나님이 계신 것 아니라 이 한국 땅에 하나님은 임해 계세요. 그러니 늘 우리는 이분법적으로 사는 거예요. 사실 이것이 이제 뒤에 나오는 어떤 헬라식 사고인데 하나님은 여기만 계셔. 하나님은 교회의 하나님이야. 내 삶은 아니야. 그래서 늘 어떤 교회에서의 삶과 세상에서의 삶이 구분되어지는 거죠. 달라지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열심히 하는데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내 집에서는 에이 집에서 무슨 예배를 해. 예배는 교회에서 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페르시아 이 시대에 그발 강가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 에스겔에게 임하면서 하나님은 정말로 온 세계 열방에 임재해 계시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럼 솔로몬처럼 이게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도 하나님 이 솔로몬 성전에 하나님을 우리가 다 담지 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을 성전에 담을 수 있으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큽니까 성전이 큽니까? 이 성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다 담을 수 있다면 우리 전주제자교회가 큰 거예요? 하나님 크신 거예요? 전주제자교회가 큰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성전에 다 담을 수 없는 분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이름만이라도 이 성전에 담을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그렇게 성전을 짓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느 한 장소에 어느 한 구역에 갇히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했다가 돌맞은 사람이 신약시대의 이제 스데반입니다. 스데반. 그런데 원래 이스라엘 신앙의 핵심은 베델의 고백이죠.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곤을 내가 알지 못했다. 그런데 고정 성전이 지어지고 나서 하나님이 특정 곳에만 머무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신학이 그 사상이 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성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 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이 성전이죠. 그래서 어디서나 언제나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제 이 세 번째가 이제 이 헬라의 알렉산더인데요. 헬라 제국입니다. 이제 노트로 상징되는 나라인데 이 알렉산더 대왕은 주전 356년부터 323년까지 한 33세 정도를 살고 어떻게 보면 요절한 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아시아, 유럽, 이집트까지 정복함으로써 그리스 문화와 이 중동의 문화가 융합된 새로운 문화가 일어나게 돼요. 이제 이것을 우리가 헬레니즘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헬레니즘은 단순히 어떤 그리스 문화, 헬라 철학, 헬라의 문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헬라 문화 더하기 중동의 문화가 더해진 것이 이제 헬레니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헬레니즘은 언어의 보급을 통해서 한 600년 동안 주전 300년부터 주 한 300년까지 그 당시의 세상의 중심이었던 지중해를 중심으로 이 세상을 지배합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것이 이 헬라를 무너뜨린 것이 로마거든요. 그런데 로마를 보면 로마의 어떤 문서는 라틴어로 작성이 되는데 그들이 실제 생활에서 사용되는 언어는 이제 헬라어예요. 그리스 말이에요. 로마가 군사적으로는 헬라를 멸망시켰지만 제국의 어떤 헬라 제국의 문화를 로마가 그대로 수용합니다. 그래서 문화적으로는 헬라가 로마를 다스린 거예요. 정치적으로는 로마가 그 땅을 지배했는지 모르지만 그들의 사상, 철학, 문화, 가치관, 관습 모든 것은 다 헬라가 지배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헬레니즘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신약 성경이 무슨 언어로 기록되었나요? 이제 이 헬라어로 기록이 되었어요. 그 당시에 어떤 공용어였던 헬라어로 이 신약 성경이 기록된 겁니다. 오늘날의 공용어 하면 뭐가 있을까요? 뭐 영어일까요? 유엔에는 한 6가지 정도의 공용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러시아어, 프랑스어, 중국어, 영어, 뭐 아랍어 뭐 이렇게 해서 6가지의 공식 언어가 있는데 이 당시 세상의 중심 언어는 이제 헬라어였던 거죠. 헬라어. 그런데 신약 성경이 이 헬라어로 기록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되었으니 복음이 전해지기가 얼마나 쉬웠겠냐고요. 나중에. 사실 이걸 알았을까요?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되니 누구를 만나도 대화가 되고 누구에게 보여줘도 아 예수가 이런 사람이구나 를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신약 성경이 아니면 성경이 뭐 히브리어나 아니면 아람어로 기록되었다면 정말로 그냥 예루살렘 중심으로만 복음이 전해졌을 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신약 성경이 이 헬라어로 기록이 되면서 예루살렘을 제외하고 뭐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뭐 곳곳에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헬라어로 기록된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제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이 알렉산더가 이제 세운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유대인들을 정착하게 만듭니다. 이 알렉산더는 애굽을 원정할 때 애굽 원정 시에 그 지리를 잘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을 동행해요. 그리고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세우죠. 그러니까 알렉산더에게 바쳐진 도시입니다. 가이사랴, 가이사에게 바쳐진 도시. 디베랴, 티베리우스 황제에게 바쳐진 도시처럼 이제 그 당시 어떤 통치자, 지도자에게 그의 이름을 빌려서 이제 헌정하는 도시죠. 그러니까 알렉산더에게 바쳐진 도시가 알렉산드리아입니다. 그런데 알렉산드리아의 인구가 가장 많을 때 한 100만 명 정도 되었다 그래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한 2-3천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100만 명 중에 20만 명 정도가 유대인이었다라고 해요. 그러니 이 알렉산드리아에 굉장히 많은 유대인들이 살았고 이곳에서 구약 성경의 헬라어 번역인 이제 70인경이 번역이 됩니다. 여러분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디아스포라들이죠. 근데 우리도 뭐 미국에 이렇게 이민 가서 한 1.5, 2세대, 3세대 되면 이제 언어도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한국인이 아니라 사실은 그 나라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게도 그런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데 이들이 히브리어를 잘 모르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이들이 한 72명의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70인경입니다. 70인경. 근데 이 70인경이 몇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원래 성경에는 원래 만들어진 성경에는 제목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읽읍시다 했잖아요. 아니면 뭐 창세기 읽읍시다 이렇게 하잖아요. 원래는 제목이 없어요. 근데 이 70인경 때 제목을 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성경은 이 성경을 크게 세 종류로 나눕니다. 토라, 느빔, 케투빔. 그러니까 토라는 율법서이고 그리고 느빔은 이제 예언서입니다. 그리고 케투빔은 이제 성문서이에요. 그런데 70인경으로 번역하면서 토라, 느빔, 케투빔이 아닌 그냥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성경을 다시 재배열합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순서가 이 70인경 때부터 만들어진 거예요. 또 하나가 뭐냐면 유대인들은 방금 제가 토라 그리고 뭐였죠? 느빔, 케투빔으로 구성되었다라고 했는데 70인경 때부터 이게 성경을 크게 네 개의 장르로 합니다. 첫 번째가 율법서예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그리고 두 번째가 역사서입니다. 역사서. 여호수아부터 에스더. 그리고 세 번째가 시가서이죠. 욥기부터 아가. 그리고 마지막이 예언서예요.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그래서 이 70인경의 장르 배치 순서를 그대로 따른 것이 신약성경이에요. 신약성경에서 먼저 쓰인 것은 복음서보다 서신서가 먼저 쓰였어요. 그런데 복음서 뒤에 서신서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왜 그렇게 된가? 70인경의 네 개의 장르 순서를 따라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토라에 해당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한 복음서이고 역사서가 이제 사도행전 그리고 시가서에 대응하는 것이 서신서 그리고 예언서에 대응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죠. 이 알렉산더 사후에 이제 이 거대한 헬라 제국이 네 개로 쪼개집니다. 네 개로 쪼개졌다가 다시 이제 세 개로 이렇게 다시 쪼개지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하는 나라가 시리아를 중심으로 한 셀루쿠스 왕조와 그리고 애굽을 이집트를 중심으로 한 프톨레미 왕조예요. 이 두 나라가 이스라엘과 관련이 있는데 이것은 다음 주부터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네. 여러 번, 몇 번 들으시면 사실 아, 그렇구나 하는데 처음에 이렇게 들으시면 조금 힘듦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기억하고 이제 돌아가면 좋겠는 것은 침묵기지만 침묵기가 아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 회당을 세우시고 그리고 신약 성경을 만드시고 그렇게 하면서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가 오심을 준비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이 중간기에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다음 주에 이제 프톨레미 왕조부터 한번 이렇게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